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해서 아홉 번째 재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왕이 바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애굽 왕 바로는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 모른다. 그래서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홉 번의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군가, 여호와가 누군가를 나타내는데 아주 그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로와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열째 재앙부터 열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열째 재앙은 11장부터 13장 16절까지 그 많은 구절들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 번째 재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지키면서 기억하라.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날을 기억하라. 즉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너무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드리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다니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처음난 것들을 다 죽이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의 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린 처음난 것들을 다 죽이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공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애굽 거짓임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와 온 애굽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임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열 번째 재앙 일을 때에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것이다. 출애굽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달의 시작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달 10일에 각 가족이 그대로 어린 양을 죄에서 준비하다가 14일 요절입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이 달이 뭔가면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달력은 한 해의 시작이 9월에서 10월, 9, 10월이에요. 한 해 시작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달은, 그 유월절은 3, 4월이에요. 그래서 이 3, 4월 이 달에 유월절 그때 고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아비월이 뭔가 하면은 뜻은 햇볼이라 이야기해요. 햇살 이야기하잖아요. 천년살, 햇살. 아비월이라는 것이 햇볼이 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또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은 4월이라는 거예요. 4월에 있는 니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고 일주일 동안 이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그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갖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 절기를 제정하셨고 이 핵심이 지금 그 절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아져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너희 주어졌는데 그건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왜 또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과 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해의 시작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9월, 10월이 아니라 새로운 달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3, 4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제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날이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BC와 AC로 나누잖아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원전 메시지. 그 BC입니다. 그럼 AC가 뭡니까?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그게 정확한 뜻은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말인데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얼마 하잖아요. 그게 바로 AD예요. 영어 표기하면 기원전은 영어 표기하면 BC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예수님 이후와 예수님 이전으로 이렇게 나누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그날이 너의 새해 첫날이 된다. 그래서 6월절 3, 4월이 시작하는 그 그때의 14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날이 된다. 성경도 예수 믿는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 16절에서 자신은 옛 사람을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신 스스로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 그 사람은 그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역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를 믿고 난 그부터 새롭게 역사가 시작.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인간적으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야 알지 아니하.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신은요 사도바울은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바울의 옛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도바울이 그걸 과거를 보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 사도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는 누구든지 나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누는 분개점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고 죽은 날들을 계산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날만 우리 삶에 계산을 넣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그 믿은 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영적 삶의 연수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진정한 삶은 제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21살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제 삶이 시작되고 그 이제는요 그냥 안개 같은 있어도 없어도 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인 유월절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나로 삼아야 된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성경이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알고 눈을 감아도 엉뚱한 생각만 탁 들고 기도에 집중도 되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맡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예배를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이 없고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거죠. 설교 준비할 때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의 수준을 먼저 감기가 없으면 그냥 뭐 해석적으로 맞는 해석만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구원의 유혹절을 무기절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를 불 그때 저는 생각하는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목사라고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자주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구나. 내 친구를 통해서 참 예수를 내가 정말 바로 믿게 하고 그래서 내가 믿고 나서 내가 내 삶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고민하고 있을 때 아 우리 그 기도원에 가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에서 아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 저희가 사랑을 주셨죠. 그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애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때 저와 같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처음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 얘가 이상하다 귀신이 들면 못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제 친구들 세 명이서 걔를 잡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이 얼마나 되는지 세 명 잡고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내려보내고 세 명 잡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중에 걔가 숨 안 쉬고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했습니다. 그때 걔가 그때 제가 이게 제 속에 마음이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꿀에 앉아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때 걔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브라질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뎌질 때 하나님께 처음 나를 불러주실 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 예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첫 강의를 듣는 날 그 강의실이 언덕 위에 있어요. 저희 아파트 밑에 그 오솔길이 쫙 해서 제 길입니다. 첫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그 오솔길을 따라서 한 발짝 올라가는데 눈물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기억하면요 나의 모든 그 감정들 신앙에 대한 생각들 믿음들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속으로 감사한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아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고 별 문제 없이 회복됐을 때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 제가 결코 잊지 않으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제 회복되면 제 아내와 저와 매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제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능력이 주시다.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죽음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억에 강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 속에서 너의 신앙들이 종교적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10편 51편 12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의 사건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속적으로 지켜라. 그것이 너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요. 그 한 가정의 숫자에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못 얻어서 그 한 집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이게 보니까 매인이 3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각 사람이 먹어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어린 양을 10일에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요. 각 집에서 해가 딱 질 때 동시에 함께 각 집에서 어린 양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요 개인적이어야 되죠.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공동체적이에요. 각 가정이 이스라엘 각 가정이 해질물을 위해 딱 동시에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시간에 함께 모여드리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가깝고 그것은 연합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살다 보면 뭐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뭐 가심하고 뭐 서로 싸워하다가 막 이렇게 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4년도에 그 필립 얀스라는 분이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한국 방문해서 그 설교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유고슬라비아에 아주 끔찍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고슬라비아가 7개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의 그 사라예보, 옛날에 그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기억납니까? 한국에 있을 때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라예보가 가장 끔찍한 시가전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산 속에서 적국수들이 숨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총격을 하였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사라예보 시민들은요, 뭐 제대로 도시를 걸어 다니지도 못했고, 전기나 연료 공급받지도 못했고, 음식과 물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그 시기를 견뎌냈던 사람들과에게 그 필립 얀치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을 그 기간 동안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이 뭔가 하면 공동체.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그냥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의도와 생각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이렇게 뭐 사람이 모임으로 생각하면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과 유대인들 당신이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를 되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이길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렇다면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는가 하는 그 설명에서 어린 양은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히브리어로 요게 표기된 어린 양은요, 양으로 번역해야 되고 염소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이나 양이라 했죠. 어린 양이나 염소거든요. 출애굽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주군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을 두루 다녀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의 가정에 들어올 때에 그들 가정에 있는 처음난 동물이란 사람, 장자들, 죽음의 사람 다 쳐서 다 죽입니다. 물론 애굽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라가 애굽 가정 전역을 두르면서 그 장자 첫남들을 다 죽이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이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다 하나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은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죄를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백성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으면 천으로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을 때 바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신전을 예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모세에게 와서 돌을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과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섬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받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앞에서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계속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상을 광야 40년 동안 우상 계속 지중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면은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 문설주와 일방에 반하는 것이었죠. 우리 인간 조상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사막과를 먹고 번제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죽는 거죠. 마치 꺾어질 할 때 그 나무를 꽃을 그 월 주기와 풀에서 꺾어내잖아요. 꺾어내면 얼마동안 살아있지만은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꽃을 보니까 다 죽더라고. 시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이가 되면 늙어지고 뭐 안 그러면 병들어서도 그냥 죽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것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셨고 우리에게도 길을 말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죽은 사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장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오늘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바로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분 문방과 문설주 바라는 거예요. 문방 위에 그 기둥이잖아요. 기둥 문설주 위에와 밑에 그 나무 가로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한 일을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양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님은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마가다라고 하면서 식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야기했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바르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행물로부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제 보니까 흠 없는 양입니다. 흠이 없어야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흠 없는 즉 죄가 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신약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히브리서 4장 15절,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예수님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죄를 다 지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 대한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양을 잡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회중이 양을 잡아요. 그리고 구약에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돼요. 삶아서 삶고 삶거나 날로서 먹지 말고 태워서 그리고 그것은 먹어라. 태우는 것이 성경 레위기 1장 보면 번제를 이야기해요. 속죄의 제사는 번제입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해놨거든요. 대속죄의 그때 이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해놨는데 그 죄의 속죄의 날에 바치는 그 제물은 꼭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드리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사람 장은 그 옆에 있다가 죽음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봤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를 의지해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다 온 자가 내용이 쓸자 재물에 껍질을 벗기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살을 갖다가 그 뼈에서 박아놓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자가.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박아놓은 뭡니까? 이 살을 박아다가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나무 불 붙이려고 하는 그곳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재물을 드린 자가 내장을 다 꺼져내서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들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때 재물을 가져오는 자가 그냥 재물만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품으로 감당했어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 예배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큰 교회 가보면은 예배가 하나의 드라마 형식이잖아요. 하, 멋지게 막 화려하게 막 음악도 멋있고 쫙 되는데 그 성도들은 그 앉아서 관람만 하다가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가보자. 첫째 주일은 제가 공회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제 아는 그 장로님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한국 교회 큰 교회 한번 가보자. 옛날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큰 교회 그 성주의 교회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예배가 모든지 매끄럽게 촥 되고 음악도 멋있고 촥 됩니다. 관람자로 앉아있다고 그런데 제사는요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드린 자는 참여했어요. 일정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돌아가서 나와서 뭐 하나의 부분을 섬기하고 하는 거 있잖아.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세인트 앤드루 처치 보면 성공회입니다. 이를 보면은 예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요 단위잖아요. 요 단위 성인은 옛날에 구약에 서신서를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신약에 또 서신서를 읽고 또 구약에 뭐 시편을 하나 읽고 또 신약에 복음서를 한 번 읽고 하는데 성도들이 돌아와서 다 읽어요. 성도를 다 참으시고요. 그래서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함께 진행하는 거죠. 목사가 모든 것 다 퍼포먼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 진정한 예배 함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에서 그 유월절 무교절 지키는 것 그것은 우선 예배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쌀만 먹어도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8절 9절에 두 번이나 나왔죠. 굶는다는 말이 뭔가면은 태운다는 말은 온전한 헌치를 의미하고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태우는 그 태운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온전한 것이 되고 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재물이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먹으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인 줄 아니까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먹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떡을 그냥 보고 냄새만 맡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만도 아니다. 입에 직접 그 떡을 집어넣어서 씹어서 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떡이 내 몸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예수님과 삶과 같이 내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삶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 29절과 33절에 보면 믿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야기하는 이것은 모두 다 헬라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와 함께 산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산다, 한 운명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있습니다. 절대로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때 좀 별난 친구 있었다고 자신은 아주 철학자라고 생각한 그 친구가 인생에 안에서 아주 깊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 친구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날 노래를 부르는데 진자리 많은 자리 가라앉으시며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자기 집은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는 신모가 유모가 있어서 젖을 신모가 유모가 있어서 유모가 젖을 먹여주고 그다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먹이는 것 신모가 맛있는 음식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특별한 부모로 생각하거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할 때 자식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 친구가 자기 엄마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엄마가 자신과 같은 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유모와 신모를 엄마를 엄마와 구별시키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떡을 믿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믿는 건데 왜 먹는다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내 손을 같이 사는 거죠. 운명을 믿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망에 팔라며 했습니다. 9절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쟁을 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집 문 좌우 설주 문 양 기둥과 임방 문 가로로 놓여진 틀 거기에 그 피를 바르는데 22절에 보면 우슬초라는 그 나무 잎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쭉 피를 발라면 했다라고 7절 22절과 또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 바로 전날 바로 그날 저녁에 일찍이 해가 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 잡아서 불에 태워서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 음방을 설교 쭉 바를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지금까지 이상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천난 것을 다치고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인데 그러나 13절 그러나 피는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말이죠.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 유월 pass over. 그래서 죽음에 사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랍게도 은혜로 긍휼로 똑같이 벌을 받아도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던 항의도 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넘어갈 수 있는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이 죽어서 먹고 피를 바라는 그걸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 만약 그때 어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코이스를 치면서 나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우리 양 기둥 치러놔야 된다. 재앙입니다. 우리 임방, 우리 집 앞 그 문, 그 임방, 그 좌설주에, 아, 그 문 보석으로 내가 멋있게 장식해놔야지. 반드시 화를 입을 것입니다. 어린 양 피 뿌린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죽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삶, 나의 봉사, 선한 성품,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눈물 거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먹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지만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심판 안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게 약한 적이 없습니다. 피를 볼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포츠는 이렇게 사단은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 진리를 항상 미워하고 감추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과 함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든지 다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피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월절을 지키되 영원토록 기억하는 말씀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른 것 내세우는 맞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이지만 구원은요 또는 공동체적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볼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기억하는 마음은 결국 주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식어진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